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남겨놓고 또 이스라엘이 어떠한 자로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가를 이 말씀 안에서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 또한 이 말씀이 나타내신 바 끝을 따라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를 얘기했고 2장에서는 소제를 얘기했고 이제 3장에서 화목제를 얘기를 이제 합니다. 이 교회에서 대개 그 이 화목제를 얘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으로 회복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고린도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자기 자신을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에 대한 교회의 설명은 어쨌든 성경에 기반을 두고 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그 설명 자체를 두고 뭐 잘못됐다고 시비를 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그 내용들이 화목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속에 중요한 의미는 이제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있는 그런 이제 얘기라면은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그 대화를 할 때도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들으면 이제 상대방을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가령 뭐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만 할 때에 부모가 너 그러려면 차라리 학교 그만둬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뭐 그런지 많을 건데 근데 아들이 내가 지금까지 뭐 이제 부모 속만 썩였는데 그 말을 듣자 그러면 학교를 자퇴했다. 그건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그게 부모 말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이 의미를 이제 팽개쳐버리고 그냥 그 들리는 말, 부모 입에서 나온 그 말만 그 따르면 되는 것으로 이게 유대인의 그 이제 신앙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런 식으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실천을 하려고 했고 이제 그걸 그들의 신앙 세계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의미 말씀하신 의미는 이제 다 팽개쳐 버리고 껍데기 겉에 보인 껍데기만 신경을 쓰는 유대교 신앙이고 이제 그게 바리새인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신앙 교회 신앙이 대가 바로 그와 같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이제 생각하지 않고 성경 문구 그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냥 구절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성경 구절은 분명히 맞는데 구절은 맞는데 의미에서 결국 성경에서 벗어나는 그냥 그런 결과가 돼버리는 것 이게 이제 허탁한 것이 지금의 기독 형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 성경을 얘기할 때에 성경 문구대로만 얘기해서 되는 것이면은 뭐 성경만 부지런히 외우면 될 거예요. 하긴 뭐 성경을 외운다고 해도 그 내용이 어떤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면은 그것도 이제 안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성경을 말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화목제가 뭡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된 것입니다. 딩동댕 맞았습니다. 천국에 들어오세요. 합격했습니다. 뭐 이렇게만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성경 우리가 뭐 외워가지고 아는 대로 답하면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좋겠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좋아하는 것이 죄 용서라고 했죠. 죄가 용서됨으로 구원받는다. 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이제 늘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용서됨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맞단 말입니다. 말은 맞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중심이 되고 그게 관심이 돼버리는 것, 십자가에서 결국은 그렇게 내게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 이게 잘못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이용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그걸 믿음으로 인정치를 않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 용서를 생각한다. 그럼 화목제 얘기할 때에 화목제에서 관심을 두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관심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의 의미 이런 것들은 머리 복잡하니까 알려고 하지 않고 관심도 두지를 않습니다. 화목제 의미, 그 내막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분받는다. 이것만 좋단 말이에요. 그 화목이란 그 자체만 좋단 말입니다. 결국은 화목은 내는 상관없고 어쨌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당연히 축복을 주시는 게 주시겠지. 이런 계산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복 받겠나? 화목해야 복 받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화목해지는 것인가? 또 그런 방법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뭐 용서를 끄집어내고 또 하나님과 화목해서 그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는 여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중대한 죄각이 들어있습니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화목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좀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하게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잘 아시는 내용이죠. 또 이제 목사들의 그 단골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대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서 잎사귀가 아니고 열매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얘기합니다. 그게 이 말씀의 의미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 신앙. 목사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다. 근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더라. 이게 이제 영원히 열매 없을 것이다. 이런 저주를 받는 그런 이유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어드려야 된다. 열매를 맺어가지고 예수님을 배부르게 해야 된다. 이런 뭐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이고 또 교인들은 그런 말을 또 그대로 당연히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이 그러한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이런 태도가 참 그 답답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에 바울의 말이랄지라도 생각이란 걸 해야 돼요. 내가 바울은 믿어. 그러면서 생각도 안 하고 믿는다, 들은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바울의 말이랄지라도 생각이란 걸 하면서 드려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바울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했느냐.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바울이 성경 보면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울의 그 의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이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점검을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도 하지 않고 바울이 복음 얘기했을 거야. 이 복음을 읽으면서 그 내용은 우리가 모른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도 이 생각을 해야 되고 교인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뭐 양쪽 다 생각이란 걸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말하고 들어버리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얘기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늘 사라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성경 보면서 성경이 중요한 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걸 가지고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 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자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없다 저주했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것이에요? 무화과 잘못입니까? 예수님 잘못입니까?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다는 것은 어쨌든 나무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나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열매일 때가 아니었는데. 그러면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나무를 저주해버린 예수님이 마치 폭군처럼 비춰줄 수 있단 말입니다. 때가 아닌데 열매 없다 저주했으니까 폭군과 같은 것이죠. 이런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찾는가 이게 드러나는데 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한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란 걸 해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저주한 일을 이게 잘못된 거야. 불의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잘못된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 잘못한 건 아니야. 이렇게 무조건 그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이 아니면 왜 잘못이 아닌가? 예수님이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잘못이 아닌가? 왜 저주를 할 수밖에 없는가?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장한데 열매가 없어? 근데 뭐가 때가 아니었어? 저주받을 이유가 나무에게는 없어? 근데 저주했어?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 상식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이 자기 생각하면 자기는 저주받을 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이 저주받을 자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이해를 못하죠.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저주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게 분노한 거란 말, 분노한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 나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가 보십시다. 무화과 나무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에요. 딴 거 다 치우고 그냥 피조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심판 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에요. 나무가 제외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이 땅의 피조물이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피조물도 저주를 피하지 못합니다. 그게 피조물 본질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처지라는 거.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의 처지는 심판이야, 저주야. 그것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보이신 거란 말입니다. 이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따라다 해가지고 심판 제외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다녀도 제자들 본질은 저주란 말입니다. 열매가 없고 잎만 있다? 이게 인간의 한계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드릴 수 없는 것. 그런 열매가 없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 점 인간은 저주받을 자일 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어서 드릴 수가 있다? 그럼 그건 저주받을 자의 모습이 아니죠. 자, 그러면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 저주를 피할 핑계가 못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열매가 때가 되어야 맺는 것이죠. 때가 되어야 맺는 것이면은 그 때를 무화과 나무의 능력으로 주관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때를 주관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주관하죠. 때를 나무가 주관하지를 못해요. 따라서 열매가 있달지라도 그 열매는 나무의 능력이 아니고 때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의한 열매란 말입니다. 나무의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무가 아니 열매가 있는데 왜 저주합니까?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때가 아닌데 왜 저주합니까? 이럴 수도 없단 말입니다. 결국은 저주라는 심판이라는 본질을 피하지를 못해요. 이걸 이제 무화과 나무로 저주하신 것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제자들이 뭘 한다 할지라도 설령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가 맺은 게 아니야. 결국 너희는 이래도 저래도 저주받자야. 이걸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인간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본질, 인간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본질은 저주다. 이게 무화과 나무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예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자 맺어야 된다 이렇게들 말하지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근본, 피조물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교만입니다. 열매를 맺자고 하는 것은 그 때라고 하는 것까지 내가 주관하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주관해가지고 내가 열매 맺겠어. 이게 인간의 이제 이 사고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으로 인정되지를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에서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용서를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용서받어 또 한목제에서도 한목을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내 저주는 지워버린 저주는 팽개쳐버리고 용서받고 한목되어가지고 구원받겠다 늘 이런 구성만 하고 있는 이런 게 인간 전부예요. 그 자체가 죄란 말입니다. 그 자체가 인간이 그렇게 지금 그 믿음 생활하고 있어 이걸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죠. 이것처럼요, 그 십자가에 선포하는 중대한 의미가 되는 저주입니다. 십자의 중대한 의미는 저주인데 그 저주를 빼버린 용서 화목은 한낱간 인간 복지를 위한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가 빠진 용서, 저주가 빠진 화목 이건 인간 복지예요. 그냥 복지. 그게 십자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그 무화과 나무 이야기 이어서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믿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질 할지라도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어서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 저주를 행하는 일 이걸 한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이 저주를 행하는 것 그 저주를 누구에게 행한 뜻이겠습니까? 누구에게? 저주받을 나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설명한단 말입니다. 남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저주받을 자인 나를 저주하는 게 믿음을 행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력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자신에게 저주를 행하는 것인데, 나를 저주받을 자로 선회해버리고 저주받은 자가 되는 이게 믿음의 능력. 이 믿음의 능력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산들어 들려 바닥에 던지라 해도 던지운다. 이 엄청난 그 기적, 이건 정말 뭐 우리가 꿈도 못 꿀 기적 아닙니까? 그것과 비유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나를 저주받을 자로 내가 인정한다. 이걸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오래 들어왔었기 때문에 머리에 박혀가지고 맞아 그럴 거야. 그게 아니고 늘 생각이란 걸 해보자 말입니다. 내가 나를 정말 저주받을 자로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그래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렇게 안 삽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들은 궁을 가지고서 알고 있다 이긴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나를 저주 집어넣어버리고 믿음으로 저주를 나에게 저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산을 바다에 던지라 해도 던지지는 엄청난 능력, 기적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 그럼 우리가 가져가 믿음 행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 사람이 자기를 나를 저주받을 자로 선언한다. 그 믿음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가지고 그렇게, 나에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나에게 그렇게 믿음을 저주를 행하게 하시는 것.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나를 저주받을 자로 인정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가심 우리가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지난 주일 설교처럼. 그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기적. 우리를 저주받을 자로 끌어내는 그 기적. 이걸 생각을 하고 제사를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기의 그 화목제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이 화목제에서 이제 먼저 생각해 볼 게 제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화목제물이 다른 제사의 제물과 다른 점이 좀 있어요. 1절 보십시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렇게 이제 제물을 얘기합니다. 앞에 우리가 번제를 생각해 봤는데 번제와 뭐 다른 점이 보입니까? 여기 화목제물을 이제 일단 소로 드리려면은 수컷과 암컷. 이 두 양성이 이제 들어갑니다. 6절에 보면은 양을 제물로 할 때도 수컷이나 암컷으로 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게 왜 다른 제사와 다르냐면은 이 화목제물에는요, 암컷도 들어가요. 그 말은 다른 제사에는 암컷이 안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소제는 뭐 공물이니까 이제 암컷, 수컷 상관이 없는 것이고 번제는 수컷만 제물로 드립니다. 암컷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에 4장에 속죄제가 나오는데 이 속죄제에서 암컷이 들어가긴 한데 여기 이제 하나의 제약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암컷이 들어가는 게 들어가니까 안 와요. 그 속죄제에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또 온 이스라엘 범죄했을 때만 범죄했을 때는 수컷을 바치고 일반 평민일 때는 암컷을 바칩니다. 한번 봐볼까요? 뒤에 4장 보십시오. 4장 27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수를 끌고 와서 그가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속죄제 얘기거든요. 여기서 평민입니다. 평민이 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범하는 죄를 지었으면 그 평민은 수컷이 아니고 흠 없는 암염소를 예물로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속죄제 암컷이 들어가긴 한데 달라요. 화목제하고. 그리고 5장에서 이제 속건제가 나오는데 이 속건제에서는 수양을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도 수컷, 속건제도 수컷, 속죄제에서는 암컷이 있는데 조건이 따라 있는 평민만 해당이 되는 이런 점에서 수컷, 암컷 모두 구별이 없이 누구라도 원한 대로 바칠 수 있는 화목제하고는 다른 제물이 다르나마 그런 점에서 아시겠죠? 또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그건 이 화목제는 제물을 그 가져온 사람이 먹어요. 화목제물에서는. 이 오늘 본문 3장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는데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자기 가져온 제물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것도 보십시다.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 자, 이 얘긴데 여기 그 먹으라고 한 대상이 누구냐면은 감사함으로 화목제물 드린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화목제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그날에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이제 그 가져온 사람이 제사장과 함께 먹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점 또 있습니다. 화목제물 종류에는 새 비둘기가 없습니다. 그 3장에 보시면은 새 비둘기가 빠져 있어요. 이 비둘기는 새는 번제 속죄제에서만 쓰이고 화목제 속건제에는 쓰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에게서 이런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간다는 것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하나하나 의미를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왜 이 재물이 빠져 있고 이 재물을 백성이 같이 먹고 왜 그런지 이걸 설명을 하면은 그나마 좀 낫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설명이 없어 성경에. 사실 뭐 성경을 일일이 설명하면은 이 정도의 두께 가지고 안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말이 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은 아주 불친절합니다. 정말 불친절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불친절합니까?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씀한다. 알아먹지 못하게. 그리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내가 비유로 말해. 예수님 말씀에는 도무지 친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뭐 친절하다면 바리새인이 독사시키 이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듣거나 말거나 이런 느낌이에요. 듣거나 말거나. 그렇게 이 복음 자체가 참 그 불친절해요. 근데 우리가 불친절한다 해가지고 또 다른 가게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 가게가 둘이 있는데 한 가게는 주인이 둘도 친절하고 서비스도 팍팍 주는데 최소한을 시들어 있어요. 물건 자체가 불량품입니다. 다른 가게는 주인이 불친절해요. 가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사려면 살고 사려면 사고 말로 말하라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는 파는 채소가 막 수확한 것처럼 싱싱하고 아주 그냥 뭐 좋아서 믿을 만한 그 물건이다. 어느 가게로 하겠습니까? 불친절한 그 가게로 가겠죠. 왜냐면은 주인의 친절을 먹는 것이 아니고 채소를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어도 우리 인생이 참 그 뾰족한 수가 없어요. 재미없겠지만 정말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친절하지 않은 하나님인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런 그 인생에서 우리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친절을 기대하겠어요? 항상 힘들고 한숨 나오고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친절하게 해달라. 나를 사랑해달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나에게 친절 베풀어라 그 뜻이거든요. 늘 그래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맥 빠지는 말을 죄송한데 뭐 저라고 해서 뾰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불친절한데 제가 어떻게 그 친절한 말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친절한 말로 바꾸는 게 더 수상하죠. 제가 할 수 있는 친절은 그 힘을 다해서 불친절한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찾아가지고 전달하는 게 뭐 저의 최선의 친절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 화목제 아까 말씀드렸죠. 재물이 다른 점. 네, 그걸 통해서 화목제 의미가 뭔가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자, 화목제는 수컷과 암컷을 드리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번제에서의 수컷. 수컷만 생각하십시오. 수컷만. 친절하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수컷은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그러면은 남자의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남자의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선악관 먹은 아담에게 내린 징벌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장례식 예배에서 많이 사용된 구절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죽은 육신을 땅에 묻는 것으로 들 해석을 합니다. 흙의 몸을 땅에 묻는 거, 이게 흙으로 돌아가는 거, 이리 생각을 하죠. 이것 때문에 그 이제 화장 방식이 드물어 예전에는 매장이 성경제를 하면서 화장 금했던 목사들 많았어요. 화장은 안 된다. 화장해 버리면 육신이 없으니까 부활도 안 된다. 이런 말 해가 기독교인들이 뭐 이제 막 매장 고집하고 자손들에게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흙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 육신을 얘기하죠. 육신을 얘기합니다. 흙으로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흙이 육신이에요. 그러면 육신이 육신으로 돌아가요. 흙은 우리 몸인데 그 또 다른 흙은 이 땅,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육신 흙이 육신 돌아간다, 그 뜻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죽었을 때의 일로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 현재 일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흙 돌아가는 것은 나중 일이잖아. 내가 죽었을 때.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죽을 딱 한 번 그때 실현되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성경이 이상한 것이죠. 성경은 늘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 누군가의 미래를 얘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담에게도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담이 죽었을 때 실현되는 그 말이 아니에요. 당장 아담에게 실현되버린 것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 현재의 일이 되는가 하면은 간단해요. 육신의 몸이 육신 돌아간다? 그게 뭐냐면 내 육신으로부터 나올 의는 없다, 그 뜻입니다. 내 육신으로부터 의가 못 나와. 의라고 하는 건 우리 육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니까 육신으로 돌아가라. 결국은 육신으로 뭘 한다 할지라도, 어떤 수고한다 할지라도, 어떤 땀 흘리고 일한다 할지라도 너 육신에서는 구원이 된 의가 나오지를 아니한다, 이 뜻입니다. 육신은 저주의 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주의 몸은 결국 저주로 돌아가요. 저주의 몸으로 의를 만들어내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육신으로 일한 행함이 의가 되는 게 있다면은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반대가 되는, 육신의 반대가 뭡니까? 영이죠. 영으로 가는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컷을 남자로 생각을 하고 남자를 아담에게 하신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육신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수컷이 의미하는 게 인간 육신. 그렇게 보면은 육신으로 뭘 한다 할지라도 의가 나오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의가 나오지 않는 육신은 뭡니까? 남는 건 죄로 인한 저주밖에 없다. 그래서 번제에서 수컷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인간 자체를 저주받을 자로만 본다, 육신으로 본다, 저주받을 육신으로 본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번제에서 수컷 제물을 바칠 때 각을 뜨고 하는 것들, 이게 저주받을 자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육신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 육신 가지고는 안 된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번제 수컷인데 화목제에서 이제 암컷이 들어옵니다. 암컷이. 저주받은 육신으로 하나 되어 있는, 통일되어 있는 저주의 세계의 암컷. 암컷은 뭡니까? 여자죠. 여자가 들어와요. 저주받은 남자의 세계 여자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의 꼭대기에 아담이 딱 있으니까 여자의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와가 이제 있죠. 하와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뭐가 등장하냐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등장해요. 여자의 후손. 뭐 아는 구절이지만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3장입니다. 제가 지금 복잡한 건 다 잘라버리고 쉽게 간단히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해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건 그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뱀은 저주받은 세계를 지배하는 자입니다. 사탄이 저주받은 세계, 인간 육신을 지배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간 육신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아담도 이 세계에서 땀 흘리고 살아가는데 육신을 잃을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육신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 뱀의 후손 나타내는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자 후손이 등장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건 쉽게 말하면 하나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요, 남자와 관계없이 나온 후손이에요. 그게 여자 후손이에요. 남자 없이 태어난 후손이고, 이 후손이 뱀의 머리, 저주의 세계를 박살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에서 저주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여자 후손이 와가지고 저주를 이기는 거예요. 저주의 세계를. 그러면 남자든 우리는, 육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자 후손이 한 일을 바라본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게 성경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언약으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또 창세기 15장을 한번 또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이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이제 말씀했단 말입니다. 땅을 주겠다,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땅을 받는다는 증표를 뭐 보여달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상한 것은 그 3년 된뭐 암소, 암염소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그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게 무슨 증표가 되냐 말이에요. 뒤에 또 얘기 나오는데, 이제 그걸 얘기하면 시간 가니까 이제 잘라버리고, 아브라함은 증표를 보여달라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암염소, 암소, 순양,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하면 이제 언약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암소, 암염소, 순양,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소, 암염소가, 여자 후손이 희생당하는 그 현장에 순양이 함께한 그 뜻이거든요. 자, 암소, 암염소에 순양 같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같이 들어있어요. 그 암염소의 희생, 그 자리에 순양도 같이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이다. 땅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인 증표가 아니고 언약으로 안다, 그겁니다. 언약으로 안다. 그렇게 봤을 때 수컷만 바쳐지는 번제에 암컷이 들어오는 것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의 세계가 화목의 세계다. 그걸 화목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의 현장이다, 이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 언약의 실현된 현장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십자가 예수의 피가 있고, 그런 예수의 죽음 안에 하나님과 화목이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이었어요. 그래, 본문의 화목 중에 그렇게 연결되는 것인데, 막 이게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안될 겁니다. 뭐, 다시 나중에 들어보시면 될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화목은요, 암컷의 죽음에 수컷이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시겠죠? 이게 화목이에요. 이걸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그의 아들, 여자 후손으로 오신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아들, 여자 후손 죽음 안에 우리가 함께하는 거, 이게 화목이다. 그래서 여자 후손인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자기 자신을 화목하게 할 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그 여자 후손의 죽음, 아들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살아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죽은 자가 돼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의 기독교의 잘못된 십자가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십자가는 뭔가 하면 나는 살아있습니다. 나는 살아있고 예수만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가 죽은 덕분에 내가 구원받지. 내 좋은 것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 화목제의 수컷도 죽어요. 수컷이 죽음이 있는데 그 수컷이 남자, 우리 육신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나는 죽음, 나의 죽음은 없고 여자 후손 오신 예수님만 제물로 바쳐다가 죽었다. 그러면 예수 죽으심, 그것만 높이고 찬송하고, 이건 믿음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의 그 어떤 그 고난주일, 이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의 모든 인간 살아있습니다. 나는 살아, 예수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죽으니 높이고 찬송한단 말이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 화목이라고는 없습니다. 생각을 하면은 그런 그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 가짜 십자가를 붙들겠다는 것을 사실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아니라 원수된 불안, 그런 관계에서 믿는다, 큰 소리 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화목제 제물은 가져온 사람이 제사장과 함께 먹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져간 제물을 제사장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이에요. 본문 3절부터 봐봅시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거기에서 단 위에 불 사르는 것이 뭐냐면은 제물의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장. 제물의 몸 속에 있는 것들만 떼내가지고, 거기에서 기름 떼내고 해가지고, 이제, 재단에서 불 사른단 말입니다. 내장, 뭐, 콩팥에 붙은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간에 덮인 끝풀, 다 속에 있는 거. 고기만 남죠, 그러면은. 고기만 남는데, 그 남은 고기를 제사장과 나눠 먹어요. 자, 그러면은, 그 나눠 먹는 제물의 고기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나는 고기가 뭔가 하면은 제물을 가져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속에 있는 내장에 붙은 기름 이런 것만 받으신다면은 처음부터 집에서 제물 잡아가지고 속에 내장을 들고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살아있는 것을 통째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제물이 전부입니다. 고기까지도 하나님 것을 드려진 거예요. 고기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과 세상이 먹는 고기는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져온 고기, 내가 먹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이 준 고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먹어야 돼. 이게 너희를 먹어.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물을 바칠 때 머리에 뭘 한다겠습니까? 안수를 한다겠죠. 안수하는 거죠. 안수는 그 제물의 운명이 내 운명이다. 그런 뜻을 한다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안수한 제물의 고기를 내가 먹어요. 그 말은 결국은 내 죽을 먹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고기 준 것은 나의 죽음을 주신 것이에요. 아, 나 고기 뭐 배고프지 고기 먹어라. 고기 그 뭐 삼겹살 구운 거라 준 게 아니고 삼겹살 돼지가 아니구나. 손님과는 이제 그 뭐 소고기 그걸 먹으라 죽으신 것이 아니고 안수한 나의 죽음, 나의 죽음 대신에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죽음을 나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야. 하나 먹어라.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인 예수를 보내신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 맞습니다. 맞는데 생명만 달랑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죽음과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늘 죽음과 함께 따라와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죽음으로 말미암은 생명이란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의 죽음에 죽은 자로 함께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화목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난 살았다. 이건 화목에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죽은 자를 함께하는 것. 내 가져온 고기를 주시는 건 너는 죽은 자야. 너희 죽을 먹어. 죽은 자로 죽음에 함께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신약을 아니까 화목제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모세 당시 이스라엘은 뭐 예수님과 연결되어 화목제를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다만 번제를 통해서 저주받은 수컷 육신의 세계에 나의 세계에 암컷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주에 구원되었다. 이건 아는 것이고 이걸 하나님 약속하시고 죽은 자의 나를 여자 후손도 구원하신다. 그 언약이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그 당시에 그들의 구원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화목제 제물에는 번제에 드려지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가 이제 그 비둘기 새끼 빠진다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 새가 제물이 된 경우에는 수컷 암컷 구별이 사라집니다. 새는 그 새끼를 바친다 했거든요. 새끼는 수컷 암컷 구별을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그 새를 바칠 때는 수컷 암컷 구별이 그냥 없는 거죠. 이 삼목제 중요한 것은 저주받은 수컷 세계에 하나님 언약한 여자의 후손 암컷이 들어와 가지고 그 암컷 죽음으로 인해서 수컷이 구원받아 화목. 그 화목이기 때문에 수컷 암컷을 구별 못한 새는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난 살았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난 산자에 믿는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수컷 암컷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는 그게 가짜란 말입니다. 그래 이 제사를 우리가 좀 생각이 보면 재밌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죽은 자의 일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 살았다. 이게 죽은 자입니다. 정말로 심판이 있는 자죠. 그리고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육신의 일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보이려고 예를 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이 모아지는 것이죠. 내가 살아서 믿음에 있어 이런 것들을 나의 어떤 그 행함이나 신앙생활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 그래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살아있어 이걸 이제 확인하려고 그렇게 확인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걸 알려고 하고요. 또 바르게 살려고 힘을 쓴다는 것. 그게 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삶에 의심이 되고 자기 삶에 혼란이 온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나? 이게 이미 혼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이미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삶이. 결국은 어떤 믿음으로 있는 믿음에 있는 그 삶의 기준이 없단 말입니다. 결국 이 문제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믿는 자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믿는 자, 난 살아 있어. 이리 생각하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난 예수를 믿어. 이리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믿는 자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그게 구원에 연결되고 복과 연결되고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다, 믿는 자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알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수컷에 가요, 수컷으로. 이게 인간 본질이야. 흙은이 흙으로 돌아가는 게 나의 본질이다.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담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육신이 뭐 믿는 자로서 주님이 구하시는 열매를 드린다? 이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알 것은 수컷, 육신으로서 흙으로 돌아간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우리 본질이야. 늘 거기 우리가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나서 육신으로 끝난다. 내 육신 가지고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자유란 말입니다. 그 의미를 사람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육신을 가지고 할 수 없어. 이게 무슨 믿음이야.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또 하고 말입니다. 육신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냐? 난 흙이 돌아갈 뿐이야. 어떻게 산들 죽은 자고 저주받은 자야. 이게 삶의 어떤 그 기준, 기본이 본질되어 있으면 그 삶은 내 문제 가지고 고민할 게 없어집니다. 아니, 내 문제 가지고 뭘 고민합니까? 육신인데. 그걸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저주받은 자의 세계 속에, 육신의 세계 속에 예수님이 여자 후손으로 언약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죽음, 언약을 이룬 예수님 죽음이 의가 되어서 저주를 이겼다. 그게 주님 의의 세계야. 그 예수님의 죽음 안에 그냥 육신 죽은 자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의 죽음이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화목이다. 그게 사는 것이에요. 그런 예수의 죽음 안에는 난 살아서 이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이 십자가 날마다 죽는다 이런 말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자꾸 나는 살고 이걸 붙들고 있으려고 하니까 어리석고 신앙생활이 수고하고 짐이 되는 것이고 고민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인생 기준은 죽음으로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 의입니다. 그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건 없음, 이건 없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루신 그 일만 있습니다. 이게 화목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준이 된 그 삶, 평안이죠. 그 자체가 저주받은 우리의 세계, 육신의 세계에 오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언약의 일, 우린 그걸 믿을 뿐이에요. 언약의 일을 믿으시고 주와 하나 된 관계로, 내가 하나 된 것이 아니고 주가 하나를 이루신 것이죠. 이 하나 된 관계 속에서 우리 나아간다. 이것만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의 일, 그 의만 우리의 유일한 늘 그 희망으로 삼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화목제의 의미를 통해서 십자가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또 육신 돌아간 우리에게 가능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저 주의 죽으심, 주가 이룬 의 안에서 죽은 자로 주의 의를 바라올 뿐입니다. 주의 의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소망이 되게 하셔서 늘 주님을 높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길로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